정금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출발 정보 타임.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로화입니다. 오랫동안 선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행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니까 말입니다.
김찬해. 그는 중국 조선족 혁명가이며 연병 여성 해방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봉건 세속에서 벗어나 어린 나이에 혁명에 참가한 여성혁명가이자 소련 동방대학 제1기 조선족 여성 유학생이며 동방대학 조선족 여성 유학생 중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연변에 남아 혁명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그는 또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여성연합회 제1임 주임이며 건국 후 연변사범학교 첫 여성교장이기도 합니다. 김찬해 여사가 우리를 떠난 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여준 김찬해 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김찬해 전을 통해 우리는 민족 독립 시기와 항일투쟁 시기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와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조선족 여성들의 운명과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남녀평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국화 아나운서가 방송해드립니다.
문맹 퇴치와 더불어 김찬해는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해 광범한 여성들이 여성해방의 길에서 용감히 전진하도록 고무 격려해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 해방 초기 남녀평등 사업은 김찬해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는 여성들을 조직해 남녀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회의 전에 혁명가요를 배워줄 때도 많았다. 그는 노래로 사람들의 각성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힘을 불러일으켰다. 노래를 배우고 힘차게 부르고 난 여성들은 정신면모가 재빨리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김찬해의 선전을 경청했다. 김찬해의 말 재주는 대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가며 여성들이 봉건적 세습의 압박을 받는 것을 설명했다. 권리를 박탈당한 구사회에서 청춘의 붉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던 여성들, 남몰래 소리 없이 흘려야 했던 눈물, 아버지, 어머니, 오빠에 의해 팔려간 여성, 얽매여 해야 하는 결혼의 멍에, 매를 맞아 얻은 신병, 골방 안의 감옥살이, 시부모의 학대, 해방 초기에 사람들이 남자만 중시하고 여자를 비천한 인간으로 취급한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자들은 온 하루 손이 쉴 사이 없이 가무에 바삐 돌지만 많은 남자들은 집에 와서는 여자들을 도울 생각을 안 한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담배나 피우면서 여자들이 바삐 돈 것을 빤히 보기만 했지 거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쩍하면 여자에게 손찌검을 들이대기가 일쑤였다. 어느 여성회의에서 여태껏 시부모와 남편의 괄시와 압박을 받아온 여성들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들의 서름을 동정하는 김찬의 말을 듣는지라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전체 회장이 흐느낌 소리와 함께 눈물바다가 됐다. 가끔 회장에서는 구호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집살이를 반대하자. 오늘 저녁부터 누룽지를 먹지 말자. 민며느리들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들도 각성에 일떠섰다. 하여 해방 초기에 민며느리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참군한 이들이 많았다.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간 여자들도 있었다. 시어머니들도 여전에 시부모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온더라. 시집살이 반대에는 역시 동감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남자들의 관시를 받아왔기에 남존여비 현상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여지껏 문맹이란 까막나라에서 남자들의 관시와 천대를 눈물로 받아온 여성들의 가슴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튀어올랐으며 이 혁명의 불길은 붙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것처럼 거세차게 타올랐다. 그런데 당시 많은 여성들이 시부모와 남편의 구속하에 집안의 감옥 같은 골방에 갇혀 세상 구경을 못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모르고 문화 수준이 낮았기에 김찬의 선전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었다. 어느 한 번 김찬애가 농촌에서 남녀평등에 대해 설명할 때 김찬애의 연설에 푹 빠졌던 여성들의 얼굴에는 이상야릇한 기색이 떠올랐다. 여성들은 납다투어 압박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고 질문했다. 김찬애는 눌리워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새 사회이고 남녀가 평등함으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눌리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남자들에게 압박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 아무런 형세도 모르며 까막나라에서 헤매던 여성들의 의식과 소련 모스크바 동방대학 졸업생인 노혁명가 김찬의 의식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 김찬의 연설은 그 마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찬의는 여성해방에 대해 선전하는 동시에 예절교양에 대해서도 선전했다.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을 공대하고 아이를 잘 기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옆집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동사자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화목하게 잘 지내며 다 함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애는 남녀평등, 여성해방, 예절교양을 선전하는 동시에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도 적극 선전했다. 그는 가정 화목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여성은 학교와 흡사하다. 훌륭한 여성이 있는 집은 훌륭한 학교에 다니는 것과 흡사하다고 선전했다. 가정에서 화기애애한 정이 넘쳐나니 사회에서도 나는 남을 돕고 남은 나를 돕는 새로운 기상들이 나타났다. 김찬의 특징은 소박한 것이었다. 그녀는 간부였지만 고급 양복을 입거나 특수한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 출근할 때에나 농촌으로 하향할 때에도 항상 한복 차림이었는데 언제나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뒤에 쪽지고 다녔다. 당시 간부들은 노임이 없이 일하다 후에 공급제로 쌀이나 천, 치약, 칫솔 같은 생활품을 배당받았다. 그때의 간부들이 농촌에 하향 가면 농민집에 숙박했는데 김찬애는 제일 가난한 집을 택해 숙박했다. 그 시기 사람들은 큰 간부가 와도 특별한 초대라는 것이 없었다. 주인이나 손님이나 한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 김찬애가 제일 즐기하는 음식은 쌈과 된장국이었다. 이렇게 김찬애는 틀거지 하나 없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먹는 그대로도 너무나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김찬애를 존경했고 김찬애 역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해방 후 중국에서는 소련을 따라 배우는 열조가 일어났다. 1951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통지를 하달해 소련 10월 사회주의 혁명 35주년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보고회 혹은 좌담회를 조직해 소련의 각항 선진 경험을 학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련 대표단과 가무단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각계 이름난 인사들과 소련 대표들 간의 좌담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중소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중국에서는 이 명절을 경축하기 위해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35주년을 경축하자 등 24개의 구호를 제기했으며 도처에서 소련을 따라 배우는 열조를 일으켰다. 김찬애는 제1기 소련 동방대학 유학생으로 소련에 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소련을 선전하고 소련의 선진 경험을 자기의 사업에 응용하기에 힘썼다. 그는 소련 여성들의 애국주의 노동열정을 힘껏 따라 묘사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에게 선전하기도 했다. 선전보고에서 김찬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오랫동안 압박받던 노스야의 전체 근로인민들과 노스야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여성들은 남자와 똑같은 사회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되었다. 소베트 정부는 성립되면서부터 여성들을 속박하던 낡은 사회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주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 피압박 인민과 피압박 여성들의 해방사업의 빛나는 등대로 되었다.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열정으로 소련 여성들의 애국주의 사상을 학습할 결심을 다져야 한다. 우리는 소련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당과 인민정부의 용도 밑에서 자기의 고향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것이며 우리는 소련 여성들의 간고분투의 정신과 소중한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김찬의 영도가에 연변에서는 소련의 여성들을 따라 배우는 열조가 일어났으며 여성들은 앞다투어 사회주의 건설에 뛰어들었다.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서로 도전하며 경쟁하는 형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들은 앞다투어 고향 건설에 뛰어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1952년 농업생산에 참가한 여성 노동력은 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그리고 호조조와 농업생산 합작사에 6만여 명의 여성이 참가했는데 이것은 1951년에 약 2배에 상당하다. 1951년 왕청현 리화촌 리옹련조의 남녀 비례를 보면 여성이 41%를 차지했다. 1952년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의 벼모내기에 참가한 여성의 비례는 60%에 달했다. 많은 여성들이 호조합작운동의 조직자와 지도자로 되었다. 농업뿐이 아니다. 공업건설에 참가하는 여성 노동자도 해마다 증가했다. 그들 중에는 기술일꾼과 기술노동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을 영도하는 여성공장장, 각급 공회위원도 있었다. 이 가운데서 많은 노령모범이 출연되었다. 그리고 문화교육과 보건 분야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가했다. 다양한 정치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가 대폭적으로 제고됐다. 50년대 여성노령모범인 김신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당선됐다. 그리고 조국의 재반건설과 발전의 요구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현급 이상의 간부로 선발됐으며 정법, 문화, 보건, 공업, 재정 등 여러 계통에서도 여성 간부가 선출됐다. 이러한 성과는 남녀평등, 여성해방 등 운동과 갈라놓을 수 없다.
네, 김찬의 전 11번째 시간으로 남녀평등 방송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희의 노래입니다. 나누며 살자.
생일아
네, 계속해서 여성들의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여성 행복 전략, 오늘도 청도 가정교육문화원의 련미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경쟁하는 우리 아이 양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도 가정교육문화원 원장 련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지나치게 잘하려 하는 우리 아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취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해낸 것,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성취 욕구가 있는 경우는 아이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취 욕구가 없는 아이는 무기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성취 욕구와 그에 따른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취감은 건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성취 욕구는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지만 지나친 성취 욕구로 인해 아이 자신과 부모가 힘들 뿐 아니라 또래와 어울릴 때 부적응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취 지향적인 아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하여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있어 매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쉬게 하려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여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다닙니다. 남은 숙제를 다음날 아침에 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도 아이들 중에서 점수를 제일 잘 받으려고만 하여 무척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배가 아프거나 손톱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아이를 가졌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러워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꾸준히 해놓는 성실함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이 힘들기까지 하면서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학습의 결과에 매달려서 조금이라도 쉬지 못하여 늘 긴장되어 있고 편안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참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도 상당히 성취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를 아이가 그대로 흡수하여 최고가 되고 잘해야지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위주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취에 대한 불안이 높은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변화해야 하는데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과 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보이는 태도에서는 말과 다른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공부하고 학원에 가는 중간중간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 2회 정도는 충분히 쉴 시간을 주어 아이가 최대한 긴장을 풀게 해줍니다. 쉴 때 충분히 쉬고 노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음의 목표를 위해 재충전하는 의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가 학습과 활동하는 것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경쟁적인 아이에게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게임을 할 때는 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여 반칙도 잘하고 지면 울고불고 화를 냅니다. 아이와 게임을 할 때 항상 실랑이를 하게 되니 아이와 놀 때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마냥 이기도록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나치게 경쟁적인 아이는 결과에만 매달려 있어서 게임을 하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긴장합니다. 빨리 이기고자 하여 상대를 재촉하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상대가 이기고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우기고 자신이 이기면 상대를 놀리고 공격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또래가 이 아이와 놀 때 마음이 불편하여 잘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 아이와의 놀이가 재미가 없겠죠. 근본적으로 아이가 자존감이 낮을 때 이렇게 이기는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는 것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즉 자기의 못났다는 느낌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취지향적인 태도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인내심과 성실성이 필요한 과정으로 그러한 성품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잘하고자 하는 태도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흥미를 주는 보드게임이나 기타 게임을 할 때는 이러한 아이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가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아이 자체가 소중한 존재임을 평소에 알려줘야 합니다. 게임은 단지 즐기는 것이며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아쉽지만 졌더라도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중요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목표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아이와 게임이나 놀이를 할때 부모 역시 이기려고만 해왔던 경우에도 아이가 과도한 경쟁 심리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성취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아이인 또한 어떻게 케어해야 할까요? 주어진 학습 과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편이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도 곧잘하지만 막상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많이 긴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이 아이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대회에 내보내려 하지만 아이가 싫다고 해서 못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면 실수가 많아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만 비춰지지만 사실은 성취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어서 잘해야만 한다는 심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잘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즉 결과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커서 미리 그런 상황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은 집중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집중에 방해가 되어 시험이나 대회에서 아는 것도 틀리게 됩니다.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학습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아이에게는 긴장이 줄어들어야 오히려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결과가 좋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상을 타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했을 때에도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아이의 상과 성적으로 인해 지나치게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내가 못하면 이와 정반대로 내게 대하겠구나를 아이가 예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뻐하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 내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취 경험을 통해 유능감과 자신감을 경험하고요. 또한 성취 실패를 통해서 또한 무기력감과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부모님 옆에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응원단의 역할을 하며 아이 스스로 해내게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에게 진정한 그러한 성적과 그러한 성취감과 그러한 평가를 가져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하는 그러한 아이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도가정교육문화원의 련미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황이민 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름에는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피부까지 함께 신경 쓰느라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햇빛,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쉽게 지치고 수분을 잃으면서 여름철만 되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기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더 심하게 생기는 기미 예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녹차물 세안법인데요. 오래된 기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안 시 마지막 헹굼물에 녹차를 넣어 우린 물을 이용해서 세안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줄 경우 기미가 점점 옅어지면서 피부가 맑아집니다. 둘째는 자극이 강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자극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미 예방과 전반적인 피부 관리를 원한다면 본인의 피부에 맞는 순하면서도 자극이 없는 화장품과 향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에 대해 저항력을 길러주는 영양소이며 지친 피부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오렌지, 레몬, 딸기, 시금치 등의 식품을 섭취하면 기미 예방은 물론이고 피부에도 윤기가 흐릅니다. 다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기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C 등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이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며 장기간 꾸준히 사용할 시에 기미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미뿐만 아니라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와 습도로 넓어진 모공이 고민인 여성들도 많은데요. 네, 여름철에 늘어난 모공관리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공관리에서 세안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대한 모공을 자극하지 않고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피지나 유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름 종류와 같은 자극적인 클렌저를 자주 사용하면 유수분 밸런스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네, 피부 자체의 유분을 과도하게 없애주면 피부 수분도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피지, 각질 등의 찌꺼기가 모공 밖으로 나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피부 가꾸시길 바랍니다. 네, 출발 정보 타임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최로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항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정의 송소리 코너에서 연결시 연남수학교 김종화 교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고요. 이어서 연결시 제8총학교 김경희 교원이 쓴 글 내 노력으로 바로 쉬운 학생 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실 코너에서는 연결시 유빈심리상담센터 유빈 전문가를 모시고 상처를 받더라도 진솔하게 위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교정.